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계속 하락 중인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집값의 분수령이 될것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정보현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요즘 집값이 어떤지 15주 연속 하락이라고 한국 부동산원이
네.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 관망이 이어지면서 2월과 동일한 흐름으로 시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4일에 기준으로 발표된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면
네.
뭐 서울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0.02%,
네.
뭐 경기 수도권도 마이너스 0.06,
네.
마이너스 0.03. 이렇게 좀 시장은 계속 좀 그 하향의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을 봐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정도네요. 그죠?
네, 특히 이제 거래가 작년 4분기보다 더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1월 달에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뭐 더 이상의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잡혀지진 않습니다.
네, 확실히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특히 요즘에 뭐 노도강 지역은 또 저거와 다르게 좀 더 떨어졌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작년에 아무래도 그 정책금융의 수혜를 많이 입었던 지역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진입할 수 있었던 이제 가격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이런 곳들이 사실 그 정책금융이 이제 혜택이 좀 축소가 되고 운영이 중단되면서 뭐 하락폭이 좀 더 커졌던 양상입니다. 반면에 그런 대출이나 정책 모기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들은 좀 회복세가 좀 더 빨랐던 데 비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아주 대표적으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금융의 이제 운영 중단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특별히 지금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활발하진 않더라도 어떤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뭐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일단 관망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강북구는 사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이 좀 더 많고 다른 곳보다 아파트 면이 좀 적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봤고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요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물이 다시 또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 1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8만 건 정도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회복한 가격선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하기 위한 매수자들의 눈높이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도자들은 급매를 뭐 소진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빈번하게 나올 수가 없고 매물이 이제 좀 적체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작년 11월에 늘어나는 게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늘어난 그런 배경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늘어난 곳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좀 인기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뭐 송파나 강남, 서초 이런 용산과 같은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된 곳들에서 매물 증가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매물이 소진되는데 그 소화되는 속도가 좀 타 지역보다 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들어서 거래된 그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전체 거래 비중 중에서 9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5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가에 포진되어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달라붙기가 좀 가격 부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뭐 매물이 확 늘어났다. 뭐 어떤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고가일수록. 예, 그런 좀 요인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도 아직까지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지역마다 온도차가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예전만큼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의 좀 회복한 가격선에서 차익 실현을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물이 이렇게 많이 늘고 적재되고 그러면 이제 집을 팔려는 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순간이 예. 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거래량이나 이런 매물 숫자를 보면 아직까지 집을 팔려는 분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아직까지는 좀 버틸 만한 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매가 나오면 주변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에 매물이 출회가 되면 바로바로 거래는 성사가 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안 좋은 그 원인은 그 높게 걸려있는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구매를 갖춰줘야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통한 어떤 이제 금융시장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후자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매도인들이 매물 가격을 낮추면 거래량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보다 더 하방의 어떤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한 1년 가까이 매도인들이 그렇게 매물을 낮추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매물이 조금씩 좀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뭐 한 분기, 반기 이상 지속이 되면 올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매물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매물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덜 부정적인 것은 뭐 이제 새 집과 같은 입주 물량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매도인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진 않지만 계속 시간 지나다 보면 매수 우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방의 압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도인들은 버티고 있고 매수인들은 지금 이 가격에 살 생각이 없으면
네.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겠네요. 1월에 살짝 올랐었는데요.
네, 1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분기 조정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이제 DSR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를 이제 2월 말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대출이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월 달에 거래량이 좀 늘었지만 아직 2월에 대한 거래량이 다 조사가 된 시점은 아닌데 어쨌든 그 구정 명절도 있었고요.
네.
1월보다는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거래는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에는 얼만큼 가격이 올라갈까를 얘기를 할 때 보통 경제 규모를 따져서 GDP나 그런 구매력을 따져서 이제 연봉 대비 뭐 PIR 지수 이런 걸 보는데 지금처럼 약세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동산 주택 시장 안에 얼마만큼의 자금과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여력을 보거든요.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하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직접적인 그 지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에서 정부에서 파악을 할 때는 일단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본인의 연봉이 있고 그 연봉에서 한 25% 정도 수준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으면 이거는 그래도 좀 안전하고 건강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연봉에서 25%가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빠져나가는 그거를 100이라는 이제 기준점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서울과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161포인트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비례식으로 바꿔보면 현재 DSR이 39.4%예요. 그럼 지금 1금융권 기준으로 40%니까 더 이상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유동성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출이 동반되지 않는 고가나 그 초고가 시장은 그들만의 어떤 그 한정된 자원, 그 재화와 그들만의 좀 이제 진입이 뭐 한정돼 있는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더 이상 가격을 받쳐줄 만한 그 유동성의 그릇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원리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주는 초장기 50년짜리 상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DSR을 좀 더 풀어준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외부의 어떤 변수가 없는 이상은 주택시장이 파이가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혹은 은행이 조금 네. 뭘 규제를 풀어서 할 것이냐 대출을 네. 더 해줄 것이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은 둘 다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스트레스 DSR을 시작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금리를 더 높여서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총선의 결과 유무랑도 상관없이 앞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여건은 더 녹록치 않아지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의 구매력과 유동성에 맞추려다 보니 재화의 가격이 그러니까 매도인들의 매도 호가가 결국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거래량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거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분위기에서 그 전국이 또는 서울과 수도권이 서울도 서울 한 방향으로 보진 않고요. 서울 안에서도 이제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마치 일기예보를 보듯이 한 지역은 굉장히 맑은데 한 지역은 비 온 후 갬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대세 상승장 이후에 조정이 겪어지면서 좀 차별화된 양상의 그런 양극화 다극화된 시장 이게 수도권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만 가는 상승과 하락보다는 좀 더 미세하게 나눠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거래량, 매물 이런 것들은 12월부터 계속된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네.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총선 이후에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선 전이든 후든 어쨌든 이제 총선의 지금 한 달여 남짓 앞둔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관망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총선 이후에 이제 뚜껑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 전체의 방향에 어떤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시장 자체 변수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행정구역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GTX나 그런 고속광역철도가 전국 단위로 놓인다고 해도 그것은 뭐 한 10년, 15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의 시장에 들어오는 데는 몇몇 지역에 좀 국지적으로만 나타나는 양상으로만 좀 부분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위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게 그 우발 채무 PF 결국에 이제 건설사나 이제 금융권의 어떤 그 지금은 감지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가격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까지 전이되는 그 확대되는 그걸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인데요. 일단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하우스 뷰로는 크게 아주 걱정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계속 좀 장기간의 화두로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좀 이어지겠지만 뭐 시스템적인 어떤 붕괴 구조조정이 크게 오는 것까지의 리스크로는 뭐 파악하고 있진 않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미분양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초에 시작할 때는 전국적으로 한 7만 5천 호 정도 미분양이 있었고 그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5만 8천 호까지 감소를 했는데 사실 뭐 대구나 뭐 부산처럼 좀 고질적인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곳들이 좀 감소를 했는데 내면을 보면 좀 건강하게 해소된 건 아니고 사실 불안하니까 분양을 계속 밀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수치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다시 6만 3천 호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로 또 살펴보니까 전국 미분양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방이 84%인데 증가하는 속도도 뭐 서울은 1.3%가 증가했던 데 비해서 지방은 이제 2.2% 증가해서 속도가 좀 빨랐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입주 시점까지는 좀 해소의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도 분양이 다 안 됐던 중공 미분양 같은 경우가 올해 한 5% 남짓 4.7% 이렇게 좀 만 호 정도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해소될 때까지 집값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바닥이 언제냐, 언제쯤이 네. 바닥 근처냐 이런 건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이제 저점을 한번 이제 계속 1년 내내 다지면서 왔는데 저는 그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시장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과거의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반추해 볼 때 나왔던 정책에서 좀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장을 뭐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빗장과 같은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경기를 끄집어 올리기 위한 어떤 이제 부양책까지는 강하게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면 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뭐 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이 해당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준다던가 네. 하는 그런 조특법상의 어떤 특례와 같은 게 아직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할 때도 지금처럼 좀 하향으로 가는 모습이 경착륙처럼 뚝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저점이고 아까 우리가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PF 우려가 정말 확산이 돼서 정말 큰 시스템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이 온다 하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저점이라고 생각 좀 더 가까워진 것으로 지금보다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양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점하고 현재는 국회에서 좀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 실수요보다 좀 더 거래를 좀 붐업을 시키려면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투자 수요까지 좀 이렇게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계속 완화도 계류가 되고 있고 뭐 아파트에 대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나 그런 인센티브도 아직은 이제 통과되고 있지 않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저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더 떨어지면 이런 걸 좀 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그 발톱 숨겨진 발톱이라고 할까요? 그런 히든 카드는 아직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세값 얘기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매매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전보다 줄어드니까 전세 수요는 사실 선회가 되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리고 금융시장 쪽에서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주택 그 구입자금 대출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5에서 1% 정도 낮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선호가 되니까 예전에 월세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다시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런 시세가 잡히지 않는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커지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는데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매물은 증가했지만 전세 시장의 전세 매물은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서 그 매매는 완만하게 좀 하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비해서 전세 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계속 좀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값은 계속 오를까요?
전세가는 크게 오를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크게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상승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 같은 데 나오셔서 뭐 갭투자 얘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지역에 사는 네. 뭐 그렇기도 하다. 그런데 아직 그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세가율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 60%를 넘고 수도권이 이제 52% 이제 겨우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갭투자가 성행하려면 70% 정도 선까지 와야 무이자 대출 효과가 날 수 있는 보증금을 안고서 이제 타지에도 내가 살 집이 아닌데 이렇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그때 가서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갭투자 성행한다고 결국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파시려는 분들이 제가 체감하기에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해당 지역에만 좀 특수하게 적용되는 재료가 있다던가 했을 때 그쪽 지역의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그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곳 외의 지역이니까 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갭 투자지 그 전세가율 자체가 갭 투자하기 좋은 그런 시장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세 가격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분양 시장 상황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서울 분양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청약시장 경쟁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일단 분양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랐죠.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서울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3,494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 한 3,500만 원이고 전용 84 타입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11억 8천이 넘는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서울의 이제 중위 아파트 가격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일반적인 매매 평균 가격이 3,613만 원이니까 그 턱 밑까지 이제 차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워낙 수급 여건이 공급이 달리다 보니 그리고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곳에서의 대기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경쟁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올해도 계속 열기는 인기는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부 수도권에서는 벌써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높아진 분양가 부담에 매매로 선회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수요자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자료를 네. 보면 되게 높게 나왔던데
예,
어떻게 요거, 봐야 될까요?
예, 요거 좀 그 제가 부연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맨 우측에 이제 이게 지난달인데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그 신반포 사지구라고 하는 그 메이플자이가
아, 네.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이제 분양에 나섰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 로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청약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좀 일반적이지 않게 좀 높게 도드라진 것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작년 상반기까지가 좀 그 높았고
네.
작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분양 가격이 11억, 13억, 14억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두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좀 줄어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서울 지역은 만성적으로 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수도권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과 미달이 나거나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분양 시장도 지금 이제 양극화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일부 지역만 갖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네네.
되겠죠.
네.
지방 미분양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각한 상황이죠.
계속 좀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해소되기까지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건설사나 이제 그 공급 주체에서는 좀 자구적인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할인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또 정부가 나서서 또 개입을 또 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좀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짚어봤고요. 하반기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의 변수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예.
인하가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는 계속 이제 약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저금리도 한번 겪었고 그리고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시기도 겪었는데 사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가 금리의 역의 변수거든요.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공간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 더 많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뭐 가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금리가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다가왔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하에 대한 시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확 제로금리로 떨어진다던가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금리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금리는 어쨌든 조달되는 자금을 이제 금융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원금 자체를 지금 DSR로 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에 대한 금리가 생각만큼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하한다라고 하면 떨어질 만한 하방 압력을 좀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크게 기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경제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올해 네. 경제 상황에 대한 뷰는 어떠십니까?
경제 상황 당연히 좋지 않죠. 예. 뭐 1.4, 1.6 계속 수정치 보면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뭐 여전히 녹록진 않죠. 그러니까 산업마다 뭐 전망이 밝은 곳도 있지만 뭐 특히 이제 실물 경기 같은 경우가 다 좋지 않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구매력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객단가가 가장 높은 재화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다른 이제 가격들이나 경제 상황 안 좋은데 이것만 상승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전망과 내 집 마련에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
네, 일단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일반적인 매매 시장과 그 분양에 대한 청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그 청약홈이 개편에 들어갔잖아요. 3월 22일까지는 개편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올 초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가 이제는 구현이 될 텐데,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뭐 결혼에 대한 거, 신생아에 대한 거.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신생아 특공도 신설이 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신생아 우선 분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트로 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특공에 당첨이 되면은 뭐 입주할 때까지 미혼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맞벌이 경우에 소득 기준을 기존에 혼자 있을 때 100이라고 치면은 합치니까 두 배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1.4배까지밖에 안 되니까 혼인신고 계속 미루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 간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주택 소유 현황이나 뭐 청약 당첨 이력들도 다 지우고 리셋된다고 하니까, 뭐 여기에 해당되시는 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청약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화가 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조금씩 차오를 거고,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매수 대기 수요자들한테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급하게 마음 먹을 것까지는 아니고, 뭐 하반기 정도에 한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 한번 노크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늦춰도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3월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올해 부동산 전망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